마태복음 23장 16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함이요,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함이요,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그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깨달아 알게 하시옵시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 하나하나가 온전히 믿음 위에서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우리가 믿는 것인데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의 흘리신 예수의 피로서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러한 신앙을 이해하기는 뭐 그리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또 인정하는 그런 신앙의 내용인 것도 사실입니다. 신자라면 누구도 그 십자가 신앙을 부인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신자가 그 실제의 그 삶을 십자가를 믿는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것에 대해서는 뭔가 좀 모호한 그런 생각을 갖기가 쉽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 십자가의 신앙이라는 그 내용 자체가 우리의 삶에 어떤 실제적으로 다가오지를 않는다는 그런 생각들이 좀 있거든요. 가령 우리가 뭐 성경에서 사도가 많이 말했던 것처럼 내 안에 주 예수께서 사신다, 이런 말을 뭐 많이 이제 들었을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 성경이 얘기고 사도가 얘기했던 것이고 또 그게 우리의 또 어떤 신앙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있지만은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은 어떤 감을 확실하게 잡을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예수를 믿노라 하며 살아가시면서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는 이것을 감 잡으면서 그렇게 살아가시냐는 거죠. 아마 그렇지 못한 분이 뭐 많을 것입니다. 이처럼 이 신앙이라는 이 내용 안에는 뭔가 좀 모호하다, 이렇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더 확실한 거에 눈을 돌립니다. 그 확실한 것이 뭐냐면은 율법적인 행위로 그렇게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신앙으로 사는지 살지 않는지를 이제 확실하게 알 수 있다고 여기는 것이 어떤 우리의 그 행위에 그렇게 달려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어떤 율법적인 행위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신앙으로 사는지 살지 않은지 모호하지가 않고 아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가르친다고 그렇게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신앙의 안정감도 그런 율법적인 문제를 통해서 느끼는 경우도 또 사실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그 초대교회 때에도 예수를 전한다는 많은 사람들이 율법에 대해서도 강조를 같이 했던 것입니다. 결국 문제가 뭐냐면은 이 신앙이라는 것을 항상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것으로 여긴다는, 이게 이제 우리의 문제가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또한 율법의 유혹이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이 바울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 바울의 삶의 현실은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자체가 현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니까 우리가 이것도 행하고 또 저런 행위도 있어야 되고 어떤 그리고 그것이 믿음이다 어떤 그런 것이 아니고 그냥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산다. 그게 바울의 믿음의 현실이었던 거죠. 근데 우리는 믿음 자체를 우리 현실로 그렇게 이제 끌어당겨서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믿음을 자꾸 우리가 이제 확인하려고 하는 겁니다. 확인하려고 하다 보니까는 결국 기준되는 것은 어떤 율법이 기준이고 율법을 대한 어떤 행위가 기준으로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행위가 있는 그런 그 삶을 믿음의 현실로 그렇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건 중요한 것은 믿음의 내용입니다. 그 믿음의 본질이 중요한데 믿음의 내용은 간단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의 본질이고 내용입니다. 다른 것 갖다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사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구원사역에 대한 관심이 우리 마음에 채워져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행하신 그 구원사역에 감사하는 바로 이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믿음에서 이제 벗어나버린 것이 뭐냐면은 얘기한 대로 율법적인 행위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현대 교회를 보면은 온갖 종류의 그 율법적 행위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가장 기본적으로 어떤 헌금으로부터 시작해서 뭐 기도 문제라든가 또 주일 지키는 문제라든가 이러한 모든 것들이 어떤 믿음으로서가 아니고 자꾸 그 종교적인 어떤 자신의 업적을 쌓아가는 어떤 그런 도구로 이용되는 거 우리가 많이 그 볼 수가 있죠. 결국에는 복음을 얘기를 하고 또 예수를 말하지만 그 신앙의 형태는 유대인의 율법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걸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죠. 그런데 그 율법은요, 결국 어디로 흘러가냐면은 내 의를 그 향하는 쪽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꾸 율법이 드러내게 되는 것은 인간이 자꾸 의를 추구하는 그런 쪽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십자가의 신앙,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 믿는 믿음을 헛되게 만드는 그 은혜를 헛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인간이 추구한 자기 의라는 걸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처럼 율법적인 그 신앙이야말로 복음을 회방하는 그러한 것이 아닐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23장에 들어와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 이 책망을 지금 계속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그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눈먼 인도자다 그렇게 책망을 합니다. 눈먼 인도자다. 17절에서도 보면은 어리석은 맹인이라 이렇게 또 얘기하시고 또 19절에서도 맹인 이렇게 얘기하시고 또 24절에서도 맹인의 인도자 이렇게 강조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뭔가 보지를 못하는 그런 맹인의 그러한 실상이 있다는 그걸 계속해서 드러내고 있는 거죠. 맹인이라고 하는 것, 맹인 눈먼 인도자라고 하는 이 얘기는 결국에 그들이 인도자로서 분명히 봐야 될 걸 보지를 못하고 또 알아야 될 걸 알지를 못한다 이러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보지 못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인도한다면은 절대적으로 바른 길로 인도할 수가 없는 거죠. 내가 보지 못하는데 다른 사람 바르게 인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당시 유대교의 실상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내가 잘못된 길로 간다는 그 사실을 눈치채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다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동일하게 맹인의 처지에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실상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맹세에 대한 그 내용을 가지고 그들의 잘못된 것을 지금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은 맹세를 하고 또 맹세를 지키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쳤는가 하면은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를 하면은 아무 일 없는데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렇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또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은 아무 일 없는데 다시 말해서 안 지켜도 되는데 제단 위에 예물로 맹세하면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게 그들의 그 이제 가르침이었다는 거죠. 이건 우리가 생각해도 뭔가 좀 이치에 안 맞는 그런 엉터리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성전의 금이라고 하는 것이 성전에 바치었던 그 재물을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성전의 기구 중에 금으로 된 거 있잖아요. 그 금을 얘기하는 것이 이제 알 수 없지만은 이 재물이든 성전의 기구든지 간에 그 성전의 그 기구나 또 성전에 바치었던 금이나 그 모든 것들이 성전보다도 귀한 건 아니란 얘기입니다. 재물도 기구도 성전에 속해 있는 일부예요. 한 일부일 뿐인데 그렇게 본다면은 이 성전으로 맹세한 건 반드시 지키라 이렇게 나와야 마땅합니다. 성전의 귀 크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성전으로 맹세하면 안 지켜야 되지만은 괜찮지만은 성전 안에 금으로 맹세한 건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렇게 뭔가 좀 뒤바뀐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제단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단이 중요하냐 예물이 중요하냐 이 문제 당연히 제단이 중요하다. 이렇게 답하는 것이 옳을 거예요. 이 제단이라고 하는 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는 거룩한 단입니다. 그 단이에요. 그런데 제단으로 맹세한 것은 안 지켜도 되고 제단 위에 예물로 맹세한 건 지키라. 뭔가 또 역시 이치에 맞지 않은 그런 얘기를 지금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이렇게 말하면서 어느 것이 크냐 이렇게 물었던 겁니다. 그 금이 크냐 아니면 금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성전이 크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을 하신 거예요. 당연히 성전이 더 크다면은 성전으로 맹세한 것을 반드시 지키라고 하는 옳은 것이지 어떻게 성전으로 맹세한 건 괜찮고 금으로 맹세한 걸 지키라고 하느냐 이렇게 이제 따져 묻는 것입니다. 이처럼 유대인 자신들에게는 이 성전이 무엇인가를 보지 못하는 것. 지금 유대인 이 사람들은 성전이 뭐다 이걸 보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성전이 어떤 것이다 또 제단이 뭐다 이것을 보지 못하는 그것이야말로 너희는 맹인이다 눈먼 사람들이다. 이걸 단적으로 증거해주는 그런 모습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요, 지금 우리도 그 다르지가 않습니다. 우리 역시도 성전의 의미를 보지를 못하고 우리에게 진심으로 큰 것이 뭐냐, 나에게 정말 큰 게 뭐냐, 이걸 보지를 못한 채 이 서기관 바리새인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 그걸 붙들고 있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맹인입니다. 보지 못하는 맹인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맹인이면서도 내가 맹인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지를 않는 게 더 문제입니다. 보지 못하면서 본다. 이게 더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더란 얘기예요. 요한복음 9장 3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다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 이 말씀 기억하시죠? 예수님이 오신 것이 심판을 하러 오셨다 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한 심판의 의미가 뭐냐면은 죄 지은 사람 몽땅 지옥 보내버린다 이런 의미의 심판이 아니고 참된 것과 거짓된 걸 드러내는 심판이에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뭐가 참된 것인지 뭐가 거짓된 것인지 드러나질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뭐가 참된 거냐 그리고 참된 게 드러남으로 인해서 이게 거짓된 것이다 이렇게 분리가 돼버린 거죠. 구분되어 버리는 거예요. 바로 이게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거짓 때문에 드러난다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이 누구시냐는 것을 아는 자가 진심으로 보는 사람이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지 못하는 것이 보지 못한 맹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안다면은 그 알음은 그냥 머릿속에 그냥 뇌 속에 뭐 처박히는 것이 아니고 그 알음이 우리로 하여금 뭔가 드러내요. 그게 뭐냐면 아 나에게는 내가 내놓을 만한 의가 없구나는 것을 알게 하는 겁니다. 그게 정말 알미라 그 말입니다. 내가 주장할 만한 내가 뭐 꼭 붙들고 있으면 의라는 건 내게 없다는 걸 그걸 아는 쪽으로 나가는 그것이 정말 예수님을 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안다는 건 예수님의 피의 은혜 그 의를 안다 이런 뜻인데 그 예수님의 의로우심을 알고 그 의로우심을 의지하는 사람이 내 의라는 걸 바라볼 수는 없는 건 절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신자가 그 예수님을 알므로써 내 의를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이 뭐냐면은 율법적 행위에 마음을 두지를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오신 것은 보지 못한 자들을 보게 하기 위함이고 그리고 본다고 한 사람들은 보지 못한 자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그 심판을 하러 오셨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제 서기관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은 항상 율법적 행위에 내 행위에 붙들려 있으면서도 스스로 본다고 했던 사람이 안다 본다 그런 사람이었어요. 난 예수 안다. 그 예수님께서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맹인이 되었다라면 죄가 없다는 것은 맹인이 된 사람은 자기 실상을 알잖아요. 난 보지면 맹인이다. 나를 알잖아요. 나를 알기 때문에 예수를 부르면서 나를 불쌍히 여기겠다 이렇게 하더라 그 말입니다. 불쌍히 여겨달라 나 혼났고 얘기해요. 그리고 예수께 보게 해달라 나를 그런 강구를 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는 보지 못한 맹인이야. 그 자기 실상을 아는 그 사람에게는 예수님만이 어둠에 갇힌 그 나를 보게 할 빛이란 분이에요. 그렇게 예수를 알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어둠에 갇힌 나에게 빛이 된 분이다. 그러니 그 예수께 나와가지고 내게 빛이 되어달라, 보게 해달라 이런 강구가 나와진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게 예수님을 아는 것이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거룩하게 되어서 죄 없다 선언받는 그런 신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맹인이 되었다라면 죄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왜? 너는 나를 아니까 내가 빛을 아니까 그 빛된 내 안에서는 거룩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 난 맹인이다 보지 못하는 그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맹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 그게 진짜 어리석은 맹인의 모습이라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스스로 본다. 난 보는 사람이야. 이런 사람들은 이미 빛이 있습니다. 그 빛이 뭐냐면은 자기 행위예요. 그게 자기 빛으로 이미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네 행위를 보면서 난 신앙인의 마음의 안위를 찾습니다. 그게 마음의 안위가 돼요. 그 기쁨이 되고 그게 힘이 되는 거예요. 남보다는 많은 것을 내 행하고 있어. 자기 자부심이 되고 보람이 되고 결국 내 행위가 빛을 혼재해버린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빛이 아니고 자기 행위를 빛으로 삼고 살아가는 신앙 형태란 말입니다. 결국 이러한 신앙은 나를 불쌍히 해달라 이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더 열심히 행하도록 힘을 달라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미 보니까 보게 해달라는 그런 방법과 필요가 없는, 의미가 없는 거죠.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죄가 그대로 있다고 말씀을 한 겁니다. 결국 문제가 뭐냐면 신앙의 근거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두느냐, 아니면 내 행위에 두느냐. 이건 중대한 문제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신앙의 근거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두지 내 행위에 두겠느냐 이렇게 반문하겠지만은 신앙의 근거를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만 두고 그 믿음 안에 살고 있다면은 우리의 마음은요 오로지 예수님의 의의 은혜로만 향해야 합니다. 그게 마땅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 행위를 가지고 나의 신앙을 확인하려고 한다거나 내 행위를 신앙생활에 힘을 삼는다거나 이런 건 나올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행함이 없다는 게 아니고 그런 내게 나오는 그런 행함들을 가지고 나를 확인하는 그런 쪽으로 안 간다는 얘기예요. 왜? 이미 예수님이가 나의 전부니까. 이처럼 신앙에서 그 행위를 분리해가지고 생각하는 거, 그리고 그 행위를 가지고 이쪽을 확인하려고 하는 거, 확인되어지면은 그걸로 힘으로 삼는 거, 바로 이러한 것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식의 신앙, 신앙이 아니죠. 종교 생활로 그렇게 드러나지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성전과 금을 따로 떼어 생각했습니다. 따로 분리해 생각한 거예요. 제단과 예물도 따로 떼어가지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건 이미 그들이 성전과 제단의 의미를 모른다는 걸 보여줍니다. 모르니까 따로 떼는 거예요. 또 성전의 금과 예물의 의미도 모른다는 증거입니다.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기 때문에 눈먼 인도자다. 이런 말을 듣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전은요, 그 안에 모든 걸 포함해서 성전이라고 얘기합니다. 성전의 기구를 금으로 만든 것도 성전이 어떤 의미인가를 하나하나 다 증거해 주기 위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제단도 예물을 포함해서 제단의 의미가 드러납니다. 예물이 없는 제단은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따라서 제단과 예물을 분리해가지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성전의 본질도 제단의 본질도 아무것도 몰랐고 관심도 없었습니다. 다만 유대 백성들을 자기가 의도하는 그런 종교의 신앙인이 되게 하는데 여기에만 관심을 두고 있을 뿐이에요. 하지만 그것도 신앙인이 아니고 그냥 종교인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것일 뿐이었죠. 눈먼 인도자가 바로 그런 의미란 말입니다. 인도자라고 하는 건 길을 안내하는 안내자의 의미거든요. 안내한다. 안내자예요. 유대인들에게 안내자라면은 그 백성의 신앙과 삶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그런 사람을 뜻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백성에게는 지도자 위치에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백성의 신앙과 삶을 인도한다고 하는 그런 지도자라는 이 사람들이 전부 맹인이라는 것. 전부 앞을 보지 못한 맹인이라는 이것이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맹인이 길을 인도한다. 길을 인도한다면 인도자는 무엇보다 그 길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합니다. 알고 있어야 되죠. 근데 길을 알지 못하고 보지도 못하면서 길을 안내한다면 안내한 사람이나 안내를 받는 사람이나 몽땅 다 함께 절벽으로 떨어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앙의 안내자가 있죠. 신앙의 안내자라고 하는 것은 안내받는 사람을 하나님께로 안내하는 역할자입니다. 하나님께로 안내 역할자예요. 하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고는 사는 길이 없고, 그래서 안내해야 될 방향도 하나님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근데 무작정 하나님 믿으라 믿으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기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인식이 세워져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것은 인간 종교성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러이러한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다 갖고 있는데, 그 인간에 세워져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깨뜨려버리고 거기에 새로운 성령에 계시한 그 하나님 세워져야 합니다. 그래야 참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인간이 그 생각하는 하나님상 그대로를 가지고 믿으라 믿으라 이렇게 얘기한다면 결국 사람들은 내가 아는 하나님, 그 하나님 그대로 끌고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 길이 바른 길이 아니라 그런 얘기죠. 우리가요 무작정 하나님께로 갔다가는 죽는 것밖에 없습니다. 죽어요. 무작정 갔다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안다면은 무작정 하나님 믿으라는 그런 말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제대로 얀네를 하려면은 인간이 어떤 존재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말하면서 우리가 의지할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다는 그걸 반드시 제대로 제시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떤 분이냐 이걸 생략해버린 채 무조건 잘 믿으라고 복받는다. 그게 현대교 실상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생략해버리고 그냥 잘 믿으면 돼요. 잘 믿으면 된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결국 강조되는 것이 율법적 행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과 제단의 본질은요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입니다. 그게 본질입니다. 그것 말고 딴 건 여러분 집어넣지를 마세요. 이스라엘의 그 죄를 그 엄청난 죄를 다 용서하시고 그들을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이 그 긍휼과 그 자비하심이 성전과 제단을 통해서 이스라엘 흘러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아니라 금과 제단의 예물에다가 관심을 두었다 그 얘기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보다 재물에 더 마음이 갔다 그 뜻이거든요. 재물에 더 마음이 갔다. 바로 이것이 인도자로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 맹인이라 그 얘기입니다. 성전으로 맹세한 건 괜찮고 안 지켜도 괜찮고 금으로 맹세한 건 지키라 하고 제단을 맹세한 건 안 지켜도 괜찮고 예물을 맹세한 건 지키라 이렇게 한 것은 결국은 성전이나 재물보다도 금과 예물에 더 마음을 쏟아 부었다 그 뜻이거든요. 이들이 그렇게 나오게 된 것은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이익이 되는 게 뭐냐면은 성전과 제단이 아니고 성전의 금과 제단 예물이 그들 이익입니다. 예물이 그들에게 이익이에요. 그렇게 보면은 결국 이 사람들은 성전과 제단이 의미하는 용서,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을 자비하심 그것보다는 부수적인 이익에 더 마음을 두었다는 걸 우리가 눈칠 수가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언제나 주님을 사랑하는 그것보다도 주님을 섬기는 가운데에서 얻는 이익과 재미 그걸 더 사랑하려고 했다 그 말입니다. 주님을 나타내기보다는 주님을 섬기는 가운데에서 내 능력과 지혜를 더 나타내려고 하는 그게 그들의 의미였다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유기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처럼 유기 중심이 된 그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는 주님이 동기가 되고 과정이 되고 결과가 되는 걸 원하지가 않습니다. 절대 주님이 내 동기가 되고 주님이 나의 모든 과정이 되고 결과가 된다. 주님께만 결과가 되어지는 이걸 원하지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주님만으로는 만족치를 못하고 거기에다가 뭔가를 자꾸 덧붙여 씌우기를 원한 것입니다. 그게 바로 나죠. 자기를 덧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돌아오는 이익을 추구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도 내게 돌아온 이익이 없으면 재미없다 그것이죠. 주님의 사랑 좋다 말이죠. 좋지만은 그 사랑이 내게 돌아온 이익으로 뭔가 주지 없으면은 그 재미없다 그 말입니다. 자꾸 뭔가 그 부수적인 거 그걸 끊어버리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내게 돌아오는 이익을 더 추구하고 내 영광 얻고 싶어하는 것 그걸 신앙의 재미로 삼으려는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바로 이것이 성전보다 성전의 금으로 맹상을 지키라는 그 말의 의도에 들어있는 것이고 제단보다 재물의 예물로 맹상을 지키라고 이처럼 금과 예물을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버리는 그들 모습을 찾아볼 수 있는 오늘날의 신앙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용서, 긍휼, 사랑 그 자체보다도 그것들이 나에게 어떤 부수적인 것을 주기를 원하는 것 그게 그들의 모습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용서만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또 자비하심 그것만 달랑 얘기하는 건 좀 재미없잖아요. 좀 심심하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용서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그건 이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로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귀한 것입니다. 이건 부정하지 않을 겁니다. 아무도. 아주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그 소중하다 존귀하다 하면서 그 존귀한 것만 달랑 얘기하는 것은 뭔가 좀 참지를 못하는 겁니다. 뭔가 성이 안 차는 거예요. 그래 불편한 그런 마음을 갖고 갖게 싶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얘기한 대로 재미가 없거든요. 재미가 없어요. 왜 재미가 없냐면 내가 빠져있거든요. 왜 재미가 없는 거죠. 내게 돌아온 이익과 내게 돌아온 영광과 내게 돌아올 보람과 내게 돌아올 어떤 마음 뿌듯함, 내 이름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율법적 행위를 얘기하면 거기에 내게 돌아온 반드시 있습니다. 뭔가 내가 행을 한 것이 있기 때문에 내 이름 돌아오죠. 믿음부터 내 칭찬 돌아오죠. 내 영광을 돌아오죠. 그게 얼마나 쏠쏠한 재미인지 아십니까? 참 쏠쏠해 그 재미가요. 내가 잘한 걸 잘했다고 얘기해주는 거. 옆에서 부축해주는 거. 엄청 재미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뭐 한 게 없으니까 옆에 누가 칭찬해줄 것도 없고 그런 점에 못 누리겠지만요. 한번 해보세요. 오늘 당장. 해보시면서 옆에 주위에서 야 집사님 믿음 좋네요. 몰랐는데 정말 믿음 좋습니다. 천국 가겠네요. 목사 반칙했네요. 이런 말 들으면요. 방방 뜹니다. 그냥 공중부양해 버려요. 근데 하나님 용서를 얘기하고 뭐 십자가 은혜를 얘기하고 긍휼 자비를 얘기하면 내가 부응 뜨는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심심하다고 하는 것이죠. 재미가 없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자꾸 신앙에서 그런 재미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뭔가 자꾸 좀 나아질 수 있는 그런 재미를 자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 좋고 자비 좋고 긍휼 좋고 다 소중한 것이지만 거기에 하나만 덧붙입시다. 그건 우리 행위를 좀 덧붙여 봅시다. 자꾸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겁니다. 어떤 교회의 표어가요. 제가 인터넷에서 봤는데 구원은 믿음으로 축복은 행함으로 그게 표어입니다. 그 표에 담긴 의도가 뭐겠습니까? 구원은 믿음으로 이것만 달랑 얘기하게 되면 인간은 빠지는 것이죠. 빠지면 우리가 할 게 뭐 있습니까? 재미가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만 바라보고 있자니 심심하다 그 얘기죠. 하나님 행하신 것만 높이고 감사한다는 게 재미가 없다는. 그래서 구원은 믿음으로 맞지만은 그것만 가지고는 재미가 없고 우리가 빠지니까 거기에다가 인간의 행위를 갖다 붙이고 행위의 결과로 돌아올 부수적인 그 축복을 붙여봅시다. 그거예요. 이러한 신앙생활에서 사람들이 재미를 얻는 건 어쩌겠습니까? 믿음으로 구원 그거 아닙니다. 축복으로 행함, 행함으로 축복이에요. 거기에 재미를 붙이는 거예요. 지금의 그 사람들이 그런 식의 신앙을 많이 원하더라 그 말입니다. 그게 눈먼자다 그 뜻입니다. 보지를 못한다. 나에게 돌아오는 부수적인 것에서 신앙의 어떤 재미를 얻으려고 하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는 그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않고 있는 것이고 결국은 우리가 존귀한 소중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하는 용서와 자비에도 마음을 두지 않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야 뭐 하나님 용서가 소중하다 하지만 실제로 가치 두고 있는 것은 용서가 아니고 내 쪽이다 그 말입니다. 내가 복받는 거기에도 가치 있다. 이런 심보를 가지고 나가더라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도 이제 스스로 예수를 안다고 하니까 이제 그게 죄가 그저 있다는 그런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는 모습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에게 정말로 소중한 것, 귀한 것은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자비하심이고요. 이것은요, 내가 정말로 죄인이라는 그 사실이 인정이 되어지고 그걸 실감하는, 정말 나는 보지 못한 맹인이다. 그걸 실감하는 그런 사람에게만 있는 신앙의 감정이에요. 나는 죄인이다. 내게 돌아온 어떤 부수적인 것이나 내 보람, 내 영광, 내 이름에서 재미를 얻어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용서가 내게 정말 소중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내가 죄인됨을 아는 신자에게만 있는 감정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하심에서 신앙의 재미를 느낀다. 제가 생각할 때는 힘든 문제입니다. 용서와 자비의 신앙의 재미, 힘들어요. 힘들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하심은 우리에게 더 재미를 주는 것이 아니고 소중한 것을 다가와야 합니다. 소중한 것으로. 여러분 집에 소중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소중한 게 재미를 줍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존귀한 것으로 보관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신앙의 재미를 자꾸 어떤 우리 식으로 추구하려고 하지 마시고 세상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진심으로 소중한 것 하나를 내 마음속에 두고 살아가는 그런 신자됨을 추구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자로서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내 마음에 두고 산다는 그것이 여러분께는 부유함입니다. 이게 부유라는 건 재미가 아니거든요. 재미가 아니고 소중한 게 있다는 거 그게 부유예요. 근데 재미라고 하는 건 일시적인 감정 그 느낌 아닙니까? 재미있었다. 뭐 그러면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정말 존귀한 것, 소중한 것이 내 마음에 간직되어 있다면요. 그 소중한 게 나를 부유하게 한다 그 말입니다. 내 심이 넉넉함으로 나오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유함을 우리가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야말로 믿음으로 인해 주어지는 열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믿음으로 산다. 믿음은 이게 다 그걸 포함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빈 껍질 믿음만 달라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산다는 결국은 하나님의 용서 주님 십자가 소중을 내 속에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는 부유함이 속에 누리고 있는 것이죠. 그걸 바울이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소중한 것에 마음을 두기보다도 자꾸 어떤 신앙으로는 재미를 추구하다 보니 초점을 자꾸 들려가다 보니까는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는 믿음으로 구원 막 그걸로 이미 이제 이루어진 걸로 간주하고 제쳐두는 거죠. 제쳐둬 버리고 대신 행함으로 축복 뭐 이런 이제 부수적인 거 그걸 하나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심취하고 그걸로 예수를 믿는 재미를 맛보려고 하고 지금의 이제 그 교회가 거의 이런 식의 신앙으로 변모했다는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본질적인 건 외면하고 소중한 것을 생각지를 않고 자꾸 부수적인 거 그걸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심취하게 하고 또 신자들로 하여금 그것으로 신앙의 맛을 느끼게 하려고 그렇게 이끌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이것이 바로 눈먼 인도자 그러한 말에 해당이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 피로써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한 자, 죄 없는 자가 되게 하셨고 사망서 생명으로 옮기신 그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하심 그게 여러분께 함께합니다. 그 하나님을 통해 함께하시고 저희를 그 세계로 불러드렸습니다. 그것만 가지고 안 되겠습니까? 더 좀 원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것만 가지고 심심하니까 뭔가 덧붙여가지고 거기에서 신앙의 보람과 재미를 찾고 싶은 그런 마음은 혹시 있지는 아니하는가 생각해 보시고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보지 못한 맹인입니다. 근데 다시 말하지만 맹인이가 틀렸다 그게 아니에요. 아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맹인이 되었다라면 죄가 없다 그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맹인이구나 이걸 깨달아 알으셨다면 나를 불쌍히 여길 자는 주님밖에 없다. 그 주를 찾는 쪽으로 가시라 그 말입니다. 내가 맹인임을 알기 때문에 예수가 지나가신다. 그 소리에 귀가 번쩍 열리는 거예요. 그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아십니까? 예수가 지나가신다. 그 줄을 말하는 그 말에 귀가 열린다는 거죠. 그리고 보게 해달라. 그런 간구가 나오는 거죠. 이처럼 맹인에게는 나를 보게 하시는 그 예수님이 소중한 분이었습니다. 돈 주는 그 사람이 아니고 돈 몇 푼 지어주는 그 당에 쓰고 나면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를 보게 해주는 그 예수님이 소중한 분이었어요. 보게 하시는 건 외에 예수께 구할 건 딴 게 없더라 그 말입니다. 정말 내가 맹인임을 아는 신자로 죽게 나온다면은 그 신자는 주님께 구할 것 딴 거 없으니 보게 해달라. 주님이 내게 빛을 보게 해달라. 네가 보지 못한 세계를 보게 해달라. 그런 강구로 나와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큰 문제는 내가 맹인이란 걸 알지 못하고 인정치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없냐? 불쌍히 해달라. 그 외침이 없는 거예요. 그 외침이 없고 불쌍히 해주신 그 주님도 소중치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부수적인 거 그걸 바라보고 거기에서 내 식으로 예수를 자꾸 확인하려고 하는 그것이 자꾸 나올 수밖에 없더라 그 말입니다. 오병이어나 병을 고치는 기적을 보고 예수를 따른 사람들이 다 그런 부류였지 않습니까? 그래 예수님 뭐라 하겠습니까? 너희어나 쫓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떡으로 인한 배부름 그 부수적인 것이 마음을 두고 나를 쫓는다 그 말입니다. 너에겐 네가 소중한 것이 아니고 너희 배가 소중하다. 그게 주님 말씀이었어요. 내 배부름이 소중한 그게 재미지 생명을 오신 예수님이 소중한 게 아니었더라는 그게 책망을 받을 빌미가 되었더라 그 말입니다. 이제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예수님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뭐냐 여기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씻겨주신 그 피의 소중함을 두고 예수를 쫓는 것인지 아니면 믿음에 의한 부수적인 것 그걸 생각하면서 그걸로 재미를 느끼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주를 쫓는 것인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만으로는 여러분이 기대하는 재미를 절대로 얻을 수가 없으면 사실입니다. 재미 얻을 수 없어. 하지만은 하나님의 용서하심, 공의와 자비, 예수의 그 피가 나에게 완전 소중하다. 정말 소중하다. 이걸 아시고 거기에 모든 마음을 두신다면은 하나님에 대한 배부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자로서의 부요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상 소유와 상관없이 부유한 자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삶이 저와 여러분께 되어지려면은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모든 죄를 씻겨주신 그 주의 피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긍휼과 자비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내 우리 마음속 깊이 누려야 합니다. 그 소중함이 여러분의 마음에 자리한다면은 여러분은 감사와 찬양의 그 마음으로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만을 생각이 될 겁니다. 바로 이것이 신자가 추구해야 될 신앙이라는 것. 이걸 기억하시고 이러한 신앙 위에 굳게 서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를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을 얘기하면서 그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 분인가를 놓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저 어리석은 저희들 우리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믿음으로 인해서 부수적인 것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욕망 속에 휩쓸렸던 그런 우리를 실상을 보게 하시옵시고 우리가 정말 맹인이었고 보지 못한 자였음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 나와서 나를 불쌍히 해달라 간구가 있게 하시고 나를 보게 해달라 간구하면서 나에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정말 소중한 분으로 내 속에 간직하면서 우리 주님만으로 부유함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길을 가는 저희가 되게 하셔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